설교와 설교제와 일곱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스 목사님의 책의 그 7장 제목은 회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6시간을 공부하면서 설교문과 설교 행위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설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이렇게 이제 설교자의 자격이라든지 설교자의 소명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자하고 대중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설교단이 있고 저 앞에 이제 회중석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설교자가 얼마만큼 이 회중에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과거에는 강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강단을 굉장히 높이 이렇게 세워놓고, 저 회중석은 이렇게 뭐라 그래, 조금 무시하는 듯한, 특히 영국 같은 그런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 장로교 이런 데 목사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 시대로 가면서 설교가 자꾸 약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회중석이 더 강조가 되고 이 설교단은 좀 약화가 되는 이런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에든버러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거기 교회 어떤 한 여인이 했던 그런 이야기. 거기 이제 적어 놨죠. 훌륭한 그런 뭐 설교자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달했더니 어떤 분이 오늘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훌륭한 분의 설교를 이해할다니, 이해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그저 그냥 앉아서 있는 것만도 감사하지. 뭐 이해까지 이런 건 생각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회중과 설교자가 아무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가운데 그냥 회중은 앉았다 오늘 예배드리고 가는 거고, 설교자는 자기 말하고 가는 거고, 이런 스타일로 이게 유지가 되면 그럼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 시대에 이제 설교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현 시대 사람들은 과거 시대 사람들하고 달리 모든 면에서 아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다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변하다 보니까 독일의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자 불트만이라고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복음서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현대인이 수용할 수 없는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이제 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영어 킹제임 성경, 또 성경의 이제 근간이 됐던 공인 본문, 이 본문을 훼손시키고 크리티컬 텍스트, 비평 본문을 만든 사람이 1880년경에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그리스어 학자예요. 근데 이 당대의 유명한 그리스어 학자들의 이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 글을 가서 보면 창세기는 신화다. 에덴 동산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봐라. 얼마나 멋있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교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지금 요새 현대 신학교, 특별히 한국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현대 신학자들 사상이 거의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뭐 역사라든가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 진술은 그건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건 믿을 수 없는 거고, 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것, 영적인 것 가운데서도 무슨 기적이라든가 이런 건다 제외하고 도덕적으로 참 이거 참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든지 그렇죠?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윤리, 도덕 수준의 그와 같은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만 성경에서 취해야 되고, 잠언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지혜로운 말씀들, 또 위인 이야기 아니에요? 열왕기 이런 거면. 그렇죠. 위인의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이제 취하는 거지. 다른 것들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현 시대 이 회중은 텔레비전, TV, 드라마, 뭐 인터넷 이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토론하고 뭐 이러면서 이런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여기 딱 서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러한 그 진술을 현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영화 배우, 드라마 배우나 아니면 탤런트, 가수, 그렇죠? 무슨 뭐 김아중 대사, 예, 그렇죠? 뭐 대사를 지낸 사람, 무슨 뭐 대통령을 지낸 사람, 유명 인사를 이렇게 초청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누가 잠시 나와서 복음이 이런 거다 하고 살짝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을 내야지.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예,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그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뭘 주장하느냐? 성경에 가서 보면 칭의, 뭐 성화, 영화, 삼위일체 뭐 등등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존스 목사님은 영국 목사님이니까 영국에서는 지금도 더 홀리 바이블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유, 당신을 유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안에 가서 보시면 thou, thee, thine 이런 식의 보통 우리가 고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로 이야기하면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성경을 다 바꿔야 되고 쉽게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아주 쉽게 그저 유치원에 다니거나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그냥 알아들 수 있게 그냥 그걸 우리가 의역, 패러프레이즈라고 얘기하고 의역하고 기도, 설교 이런 것들도 다 쉽고 간단하게 바꾸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알아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 창조를 믿을 수가 있냐. 모든 학교에서 지금 다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거를 수용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지혜에 관한 거, 예수님의 좋은 말씀, 이런 것들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현대에는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 좀 고차원적인 말을 또 써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해,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뭐, 유명한 시인, 유명한 웅변가, 그렇죠? 아니면, 셰익스피어,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런 그 유명한 말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렇게 곁들여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현대인들이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목사들, 특히 미국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인용문 찾느라고 바빠요. 설교할 때 인용문 찾느라고. 예? 인용문. 또 뭐에 또 바쁜지 알아요? 조금 교회가 커지면은 요새 나오는 새로운 소설 뭐 여러 가지 거 있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거 다 읽어요? 그러니까 그걸 읽고 줄거리를 요약해주는 비서가 등장한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서서 설교할 때 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성도들은 야 목사가 했던 독서량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또 어떤 사람은 토요일 저녁에 이제 명화극장이 나오는데 이런 토요 명화극장 이런 걸 목사가 그 전날 잘 시청을 하고 현대 사람들의 그 심리상태를 파악해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거나 그럴 때 그 줄거리를 얘기해 주면서 우리의 문제가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이런 것들 다 곁다리를 이렇게 다 가지고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도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도 쉬운 성경 이런 걸 들고 약간 해설한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토론합시다 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그래야 현대인들에게 설교가 이제 먹힌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내가 이제 공단 지역에 가서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노동자들의 생리를 알기 위해서 최소한 그 공단에 가서 6개월은 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해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정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사정을 모른 채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존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그 설교자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존스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교수들과, 옥스퍼드 대학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수재들이 모이고 전 세계 석학들이 모이는 그런 그 대학인데, 그 대학에 가서 그 채플에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끝나고 나왔더니, 거기 그 학장의 부인이 존스 목사님 붙잡고는, 목사님처럼 설교하신 분은 저희가 처음 봅니다. 역사상 최고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목사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 그 설교를 했는데, 존스 목사님 늘 하는 그런 설교를 그날 거기 가서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교자들이 옥스퍼드 대학에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와서는 이 사람들은 지성인이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이제 들이대면서, 그렇죠?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뭐 수필 이야기,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지성인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일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학장 부인이. 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존스 목사님이 어떤 걸 얘기하셨냐 하면, 노동자 교회에서 어떤 분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노동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그래서 크게 성공을 하니까 그 옆에 지성인들만이 모이는 그런 지역에서 그 목사님을 청빙을 해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셔서 좀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갔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사가 침체가 되고 우울해지고 낙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은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 아, 그랬더니 내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하고, 여긴 지금 지성인들, 전문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 하고, 이거 설교 내용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여기서 하던 그런 스타일의 그 설교가 아니라, 여기 사람들에겐 조금 좀 고상하게 무슨 뭐 인용문을 사용하고, 하여튼 뭐 이 수준에 맞춰야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니, 이 사람은 거기까지 자기 수준은 되지 않고, 이 지성인들하고 한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더 높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 있으니까 자기는 자꾸 침체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 목회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를 이제 존스 목사님이 또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스 목사님이 자기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죠. 자기는 45분 정도 설교한다. 지금 45분 정도, 저도 지금 45분 딱 설교를 하는데 지금 45분 설교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20에서 25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존스 목사님 얘기가, 저는 그 45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이걸 가르쳐 주려고 여러 가지 전제와 논리와,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들어서 그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설교하려고 굉장히 어느 면에서 주입적이고 상당히 교육적이고 강해적이고 이렇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들으면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그 존스 목사님 설교는 갓 회심한 사람이나 아니면 죄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들려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닌 사람이나 존스 목사님 좀 설교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런 사람 괜히 들었다가는 낙심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의 이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존스 목사님이 거기 또 뭐라고 이제 간증을 했냐 하면, 자기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12살짜리 소녀가 목사님 빨리 완쾌되기를 기다립니다 하고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썼냐. 우리는 목사님 설교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12살짜리 소녀가,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요새 그 딸을 따라서 80세 정도 넘으신 지금 그 한 할머니가 지금 교회로 오세요. 한 번도 교회를 여태까지 다니는 거를 급고 반대하고 아들, 딸 다니는 거 반대하고 그러다가 지금 나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목사 설교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목사 설교가 제가 아유 이거 어려우셔서 이거 어떻게 하시냐 그러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저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또 10살 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예, 그 아이도 이거 야 이거 다 어떻게 알아듣냐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조그만 아이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이걸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가능한 한 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내용이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저기가 없으면 또 특히 구약 성경 뭐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들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교회 성도들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은 런던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런던에 와서 다니기도 하고 직장을 런던에 와서 다니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시골 교회를 떠나서 이제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듣지 못하던 상당히 그 진한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보니까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 그 설교하고는 하여튼 내용이 좀 다르긴 다른데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니까 예, 이 모든 것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예배와 메시지 전체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성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나이라든지 예, 이런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달라도 성령님께서 이 안에 함께 하시면 한 설교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대인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지상에서 살았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 현대인만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늘 다양한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교육 환경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많이 존재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17세기, 16세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가 했던 일이 다른 거 없어 매일같이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 설교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쉽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박사나 판사가 아니라 하녀들과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어린아이 스타일로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설교를 잘 준비를 해서 배우지 못하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학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없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이렇게 들을 때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설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학, 무학 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하는 것 이게 설교자의 책무다. 지금 존스가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법학생들이랑 하여튼 뭐 우수한 그런 수재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서 이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초대했던 그 법학도 그 대표가 나와서 목사님 참 귀한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냐 하면 우리처럼 많이 배운 사람을 향한 설교가 과연 농부들이나 노동자들에게도 먹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질문할 때 존스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 옥스퍼드 대학생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흙으로 지어진 죄인이다. 평범한 인간이다. 비참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빈부 귀천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사람의 필요는 동일하다 라고 그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간증을 했다는 그와 같은 그 예를 또 여기 이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수 목사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원래 우리가 다루는 이 내용, 이 성경 말씀의 이 내용이 원래 이거 자체가 독특하고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문학이나 어떤 일반적으로 읽을 수 있는 어떤 잡지나 신문이나 수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존스 목사님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을 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꿔야 된다. 뭐더 쉽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이제 자기도 동의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17세기에 이 킹제임 성경이 기록이 돼서 그 안에 thou, thee, 뭐 등등의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말, 지금 쓰지 않는 말,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나 나오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을 이제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변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느 시대 누구라도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처음 접하면 다 낯설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 낯설게 여겼다. 자, 성육신, 그렇죠? 영어로 incarnation 이런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트리니티. 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과연 처음 듣고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 화목제물. 영어로 propiti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쉬운 말이 아니다. 또 thou, thee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도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가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그렇죠? 리오 왕이라든지 오델로라든지 햄릿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도 하거든요.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해요. 그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할 때, 그 셰익스피어의 그 희극, 비극, 이거 할 때, 어떤 걸로 해요? 16세기, 17세기 영어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로 바꿔놓으면 셰익스피어의 글이 아니고, 그게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이와 같은 그 희극 배우, 연극 배우들의 그와 같은 작품도 원본을 그대로 살려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을 할 때, thou, thee,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유. 그렇지, 당신 그러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thou라고 하는, 참,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그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에게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이건 성경의 언어지, 이건 고현대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이런 특별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왔는데 세상에 있는 거다 아는 거, 그 얘기 해보면 이거 뭐하러 교회 와요? 여기 와서 신문에 있는 얘기, 똑같은 얘기 다 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명화 얘기하고, 인터넷에 쓴거다 얘기하면 교회 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그래도 교회 와서 성도가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오면,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지금 사실은 들으려고 여기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모든 단어와 용어와 교리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이게 설교자가 해야 될 그런 몫이다. 왜?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본성에 속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칭의, 성화, 영화, 성육신, 휴거, 부활, 천국, 지옥, 그렇죠? 삼위일체 얘기해주면 알겠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스가 또 이야기하는 게, 그럼 노동자 교회 가서 하려면 공장 가서 6개월 해야 되고, 연예인 교회 하려면 연예인 생활 그래도 한 6개월은 해야 되고, 그렇죠. 군인 교회 하려면 군인 생활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주장을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자, 사람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 교회에서 목회하려면 공장에서 6개월 일해야 된다. 그 존스의 주장이 뭐예요? 그럼 술 주정뱅이들 모여 있는데 거기 와서 이제 하려면 술 주정뱅이 6개월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창녀들 사는 그 동네에 가서 하려면 창녀 생활 6개월, 깡패들 많은 데 가서 하면 깡패 생활 6개월은 해야 그래야 목회한다는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장을 따르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생활을 다 해봐야 되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도둑도 있고, 뭐, 강도질 하면서 가늠한 사람도 있고, 뭐, 별볼거한 것이 많을 거 아닌가, 이 안에. 그렇잖아요. 그거를 다 경험을 해야 목사가, 목회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게 나오는 게, 요새, 닉 워렌이나 빌 하이블스가 주장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구도자 교회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도가 있고 구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도자. 그래서 교회를 할때 어느 지역에 이제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에 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를 하기 전에 그 동네에 설문지를 보내는 거예요. 설문지를. 어떤 종류의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럼 거기 뭐 바지는 청바지 입는 거, 뭐 다음에 락음악 하는 거, 뭐 하는 거 해서 동그라미를 쳐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릭 워렌이나 빌 하이블스가 하는 그런 교회를 가면, 그럼 이릭 워렌 이런 교회를 가면은 교회가 굉장히, 전 가보지 않았지만 제 조카가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보면 넓은데 버스를 타고 다닐 정도로 하여튼 땅이 넓은데. 가보면 텐트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연예인을 위한 텐트, 그래서 술 주정뱅이를 위한 텐트, 다 사람마다 각자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다 구분해 놓은 거예요, 안에 구분을. 그렇죠? 술 주정뱅이를 위해서 술 주정뱅이 설교, 창녀를 위해서 창녀 설교. 그래서 이걸 해서 이걸 다 구분해 놓고 구도자마다 자기 필요에 따라 피켓이 이게 들려 있으니까 거길로 들어가서 그러고선 예배를 드리고 와라. 그렇게 지금 해갖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 그러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게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이새 사람이 된 것,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안에만 들어 있으면 종족이 어떻든 혈통이 어떻든 가문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목사가 회중들에게 강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스 목사님이 이제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의사를 하다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의사와 목사의 비교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의사와 목사. 중요한 게 있다는 건 뭐예요? 둘다 병을 고쳐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고, 그다음에 이 목사는 사람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는 거다. 근데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 의사는 환자가 오면 환자에게 모든 걸 묻는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냐? 그렇죠? 가족력에 뭐가 있냐? 과거에 뭐 수술 받은지. 이걸 모르면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의사는.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목사는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무슨 죄를 졌냐? 이거 물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짓는 모든 죄는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뿌리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증상으로 지금 어떤 사람은 간음으로, 어떤 사람은 인터넷 중독으로, 그렇죠? 어떤 사람 가정 이혼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사는 초점을 두면 되기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 100명, 200명, 300명의 사정이 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목사가 그걸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질병을 고치면 되는 거지. 질병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증상은 이 질병 죄라고 하는 것만 딱 고쳐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증상들은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상담할 때도 개개인의 독특한 죄 문제 이걸 들고 자꾸 이런 걸 상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냐,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상태에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서 성령님이 그에게 찔림을 주고 그가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 일, 그거를 지금 목회자가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존스가 이야기하는 게 구원이란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각종 다양한 그런 특정한 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각종 질병으로서의 그런 그 증상으로서의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들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되니까 이게 뿌리를 잘라낼 그 생각을 해야지. 뿌리는 그대로 두고 자꾸 잔가지를 치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잔가지를 쳐도 그 잔가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의사, 박사, 교수, 어른, 아이, 그렇죠? 뭐 노인,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 부류가.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명제 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위험 있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 게 맥주를 먹고 취하거나 포도주를 먹고 취하거나 다 취한 거다. 무덕이 있고 죄를 짓거나 실크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죄를 짓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선상에 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거를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가 이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 죄의 증상들이 아니고 사람의 내부에 드는 그 육신,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존스가 이제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께서 그 똑같은 말씀을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예, 알맞게 그다 알맞은 시간에 적당하게 적용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한 말씀을 전달했는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목사의 한 설교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단에 서서.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뭐 어떤 사람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일주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할까? 예.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내 설교 이거 해왔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해줘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전체, 예, 일부분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이제 9장 19절에서 이제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릭 워렌이나 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청바지 입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청바지 입고, 그렇죠? 예, 꽝꽝꽝꽝, 예, 이거, 라그막 원하는 사람에게는 라그막 하고, 그렇죠? 예, 요런 방식으로 교회를 우정해줘야 된다. 요 구절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지금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예, 회중이 강단을 통제하라고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건 설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설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설교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하느냐, 또 진리를 어떻게 제시하느냐는 그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메시지의 내용이 A 그룹 다르고 B 그룹 다르고 C 그룹 다르고 해서 예수님의 피, 예, 라버 슐러나 이런 사람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싫은 사람들에게 절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그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 모였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거 얘기 안 하면 그 사람들 죄 회개 안 하는데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서는 절대 그거 죄라고 얘기하지 말고, 예, 예수님의 피 아니면 죄인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절대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 사용하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이 과연 그거냐?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청교도 또 청교도 하면서 지금 16세기, 17세기 이 청교도를 흉내를 내면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이제 청교도가 옛날에 많았는데 그 사람들의 말투, 그 사람들이 입던 어떤 옷 이런 것까지 다 입고 나와갖고서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9장이 왜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라. 8장의 내용이 뭐예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게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가 음란한 그런 도시고 제단 있고 한데 사람들이 거기 제단에다 일단 고기를 한번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기가 팔려서 지금 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신자들도 그걸 먹어야 되고 이방인 신자들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이 양심 때문에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약한 자들에게 그렇죠? 설교자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 지금 이게 메시지를 예. A그룹, B그룹, C그룹에게 다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형제들을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나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랴.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0장 29절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다.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면 그러면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유대인들에게 이런 자세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대했다는 거지. 말씀 자체를 어디 가서 희석시키고 어디 가서 진하게 하고 이렇게 메시지 자체를 바꾼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에게 설교할 때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유대인들이 지키는 걸 갖고 가서 그걸 갖고 가서 강조하거나 그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시면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죠? 이런 것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란 얘기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 형태가 꼭 이렇게만 돼야 된다. 예, 옷차림 특히 이제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이런 데 출신의 이제 사람들 우리 자매님들 바지를 입고 오거나 치마 조금 짧은 거 입고 오면 가증한 거 예, 이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부인들 교회 직장에 일 나가면 여자들이라는 게 가증한 거라고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하는 게 복음의 에센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에 배치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이 오라도, 이거 읽고 났는데 이게 구원 구절이 아닌데 구원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구절이 구원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꽈갖고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구원 구절만 매주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어디 가서 딴 걸 읽고는 구원이 아닌데 그날 구원 설교를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 끝장까지가 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우드바인 윌리라고 하는 이 군목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제 끝날 때 그 당시에 이제 군목이었는데 이 사람 주장이 뭐냐. 목사가 병사들하고 똑같이 해야만 그래야 병사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 병사들이 피던 담배가 우드바인, 브랜드가 우드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 피는 담배 자기도 피고, 그렇죠? 병사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어, 전쟁터에서. 병사들하고 친해지려면 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담배 피고 욕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보면 대실패라는 거죠. 대실패. 이런 것이 바로 성경하고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존스가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냐는 거예요. 왜 나왔냐?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왜 침례자 요한에게 구름같이 모였어요? 보니까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어서 그 가르치는 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거하고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똑같이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 락음악 하면 락음악 하고 가수 데려오면 가수 데려오고, 그렇죠? 탤런트 데려오면 탤런트 데려오고 목사가 코미디 하면 코미디 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 이 사람들을 기독교 믿음 안으로 이끌겠다고 하는 거는 큰 오류라는 거죠. 그 큰 오류가 뭐냐? 바로 경배와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 락 음악하고 락 콘서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름만 그 안에 예수 들어가는 거 그거 빼고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예. 헤비메탈. 그렇죠? 이거 써가면서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그 일을 교회에서 지금 조장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다 좀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는 사람들더러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이걸 알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의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존스가 주는 이 조언이 뭐냐? 성령님과 그분의 권능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는 거 그걸 확증해 줄 수 있는 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 성령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강단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복음 유일한 복음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A그룹에게 복음이 다르고 B그룹이 다르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